제45장 교회의 길. 교회의 길에 대한 계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모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일곱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일곱 교회를 예언을 위한 대표로 삼는 것입니다. 1장 3절은 이 책이 예언의 책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곱 교회를 택하시어 이 땅에서 교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연구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아주 크고도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장에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어떤 종류의 교회를 책망하시고 어떤 종류의 교회를 칭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이해한 후에야 교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의 길을 말하는데 특히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여기에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마렵의 교회, 즉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교회의 상태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이며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 2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교회가 로마 제국의 10차례의 대핍박을 받은 상황을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상황의 교회이며 사도들 이후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서 우리는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는 것을 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기간의 교회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4세기 초, 즉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던 당시의 교회를 버가모 교회라고 부릅니다. 버가모의 어근인 가모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폴리가미는 둘 이상의 아내를 갖는 일부 다처제를 뜻합니다.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 가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버가모는 주목하라, 이제 결혼했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감. 이 일곱 교회 중 앞에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갔고 네 번째 교회로부터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번째 교회가 이미 산출되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교회도 이미 산출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지나가고서 두 번째 교회가 왔고 두 번째 교회가 지나가고서 세 번째 교회가 왔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지나간 후에는 네 번째 교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교회가 지나가지 않은 채 다섯 번째 교회가 왔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교회가 함께 존재합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 다섯 번째 교회가 나왔지만 네 번째 교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서 여섯 번째 교회가 산출되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에서 일곱 번째 교회가 산출되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도 여전히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지막 네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함.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는 앞에 세 교회와 뒤에 네 교회의 두 조로 나뉩니다. 앞에 셋은 이미 지나갔고 뒤에 넷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데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에 대해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한 예언이 있습니다. 2장 25절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대교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됩니다. 3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대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땅에 있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3장 2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자연히 이 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 마지막 교회임을 볼 것입니다. 처음 세 교회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이 없지만 뒤에 네 교회에게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명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뒤에 네 교회 중에서 합당한 교회를 택해야 함.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네 교회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이 땅 위에서 네 종류의 다른 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은 신중하게 이 네 교회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신중히 택하지 못하여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교회라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언급된 네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기독교를 높이며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부축하였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으나 이제는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를 후원하고 부축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세상과 연합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높이 올려졌습니다. 두아디라는 높은 누각 혹은 높은 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존경하며 숭배하는 높은 누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천주교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두아디라 교회가 로마 천주교를 예표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천주교는 교회와 세상의 연합이며 그 결과 세상에서 교회가 지위를 얻되 상당히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곧 여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침으로 교회는 그녀의 통제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문제점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번째로 말한 비유, 즉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천주교를 이 여자로 나타냈습니다. 두 가지 기본적인 큰 죄,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음. 이 여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의 두 가지 큰 죄는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제거되어야 할 죄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책망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좇아 두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간음은 혼합을 뜻합니다. 사람이 혼합될 때 간음을 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와 세상이 혼합된 것을 볼 것입니다. 마리아로 헬라 여신을 대치함. 세상 모든 종교에는 그들의 특별한 여신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관음이 있고 헬라인에게는 비너스 신이 있습니다. 로마인도 헬라인의 뒤를 이어서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안에서 여신을 찾지 못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기독교의 여신으로 삼았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이지만 실제로는 헬라 여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음이고 혼란입니다. 태양절이 성탄절로 변함. 로마인 중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삼았습니다. 12월 22일은 1년 중 가장 낮이 짧은 날, 곧 동지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주 열광하면서 절기를 지내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냉랭하게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가 참 태양이라는 설을 말하면서 12월 25일을 주님의 생일로 삼았고 이 날은 성탄절로 변했습니다. 이름으로 보면 성탄절은 기독교의 것이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이날은 태양교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혼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태양교 안에 있는 것을 기독교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방의 신당이 하나님의 전으로 변함.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전은 일부는 나무로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친히 그 전을 파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전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에서는 높고도 큰 건물을 짓습니다. 헬라 사람은 건축 예술에 대하여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에 이어서 로마 사람도 건축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했으며 예술적인 건축물을 매우 잘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에게 자기의 신당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 높고 큰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의 예배당과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을 하나님의 전이라 칭합니다. 밀라노에 있는 예배당이든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이든 파리의 대성당이든 노트르담 성당이든 모두 큰 건축물이며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상은 이교에서 온 것이고 이교의 신당이 기독교의 성전으로 변한 것입니다. 말의 표현은 기독교적인 것이지만 사실상 이교도의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교를 따라 음란을 범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이 신부로 변함. 신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자녀라면 모두 제사장인 것입니다. 무릇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유대교 안에 중간 계급인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서 천주교의 교인들을 두 등급으로 나누고 구약 유대인들의 제사장 제도를 신약의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등급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모자를 쓰는 등 성경 안의 제사장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적용했습니다. 신부는 구약의 제사장의 장신구를 그대로 걸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외의 많은 것들도 더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본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히랍 종교와 로마 신전 안에 있는 많은 것들도 기독교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혼란을 뜻합니다. 이교의 미신적인 것들을 추구함. 로마 천주교는 향초와 등대와 향단 등 구약의 것들을 그들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교적인 것들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간음입니다. 그들은 이교적인 물건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들, 미신적인 것들, 로마의 신화들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기독교의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대혼란입니다. 우상으로 충만함. 하나님은 그들의 혼합뿐 아니라 우상 숭배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때의 교회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구약 때의 사람들은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숭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의 나무로 수많은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아무런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상, 베드로상, 마가상을 만들어내어서 온 땅을 형상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우상 중에는 잘 만들어진 것도 있고 흉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문화가 높거나 낮은 것과 관계 있습니다. 높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보기 좋은 우상을 만들었고 낮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보기 흉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상은 우상입니다. 천주교의 예배당 안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성호를 그립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든 아버지의 상이 있고 주 예수님과 마리아의 상이 있으며 바울과 베드로의 상도 있습니다. 역대로 고난을 당한 믿는 이들과 순교한 믿는 이들의 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사람을 성인으로 임명하고 그의 상을 만듭니다. 이러한 상들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순교자의 해골을 숭배함. 많은 순교자의 해골 또한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한쪽 다리뼈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에 무릎 꿇고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천주교를 잘 모른다면 천주교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천주교를 제대로 안다면 천주교가 우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곧 로마 천주교를 예표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두 가지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하나는 음행을 행하는 것, 즉 이방인의 많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교회임.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따르면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 뒤에 이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나갔고 서머나 교회가 지나갔으며 버가모 교회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교회이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며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로마 천주교에 속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들을 만질 때 여러분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펜톤이 말한 다음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책 속에 틀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은 그 책을 읽을 때 틀린 것을 틀리다고 느끼지 못한다. 많은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는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천주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 이 교회는 회복된 교회 혹은 남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남겨진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이후에 나왔지만 두아디라 교회를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임. 사대교회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 교회의 특징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개혁과 정치적 개혁. 로마 천주교의 뒤를 이은 것은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모든 개신교를 대표합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을 포함하지만 종교개혁을 대표하지 않고 개신교를 대표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세력이 정점에 있었을 때 천주교는 극히 독재적이며 잔혹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각 국가들은 천주교의 압박에 견디다 못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대에는 두 가지 세력,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세력과 사람에게서 나온 세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굳게 서서 신부와 모든 주교들, 그리고 전체 천주교를 반대했던 마르틴 루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각지에서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들이 간증하는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천주교의 압박과 잔해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수행하시는 회복의 일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른바 종교개혁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크게 움직이시어 충성된 종들이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열려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빛비춤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행위나 제사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령께서 이루신 큰일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천주교를 반대한 많은 정권들은 종교개혁을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은 종교적 개혁에서 정치적 개혁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가 종교적인 세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정치적인 세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는 전 유럽을 통치했습니다. 본래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왕들과 대신들과 정치가들이 이 기회를 틈타 천주교의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로 독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혁이 더해졌습니다. 본래 그들의 나라 안에 있는 교회는 로마 정부의 통제를 받았고 그 나라의 정부 또한 로마 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나라 안에 있는 교회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났고 그 나라의 정부 또한 로마 정부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교회의 형성. 결국 종교개혁은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여 천주교를 넘어뜨리는 운동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두아디라를 반대했을 뿐 아니라 정치 또한 두아디라를 반대했고 기회를 틈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른바 국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에 루터교가 생겼으며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 네덜란드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등이 생겼는데 이 모든 교회들은 국교회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혼합됨. 종교개혁 초기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은 다만 순수하게 로마 천주교의 행음과 우상 숭배에서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쉽게 개혁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외부의 이러한 정치적 힘을 받아들였던 것은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천주교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정치와 종교가 결혼한 교회이며 개신교가 세운 교회들 또한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범위로 삼음. 당시 천주교에서 벗어났던 믿는 이들이 만일 신약 성경으로 돌아갔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땅 위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 이러한 빛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결국 국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에 있는 믿는 이들은 독일 국교회를 세워서 모든 독일 사람들을 교회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를 세워서 영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국교회 사제에게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국교회를 세우는 원칙은 나라의 범위가 곧 교회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은 사람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침례받아 능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국교회의 유래입니다.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섞임. 개신교의 특징은 바로 세상과 교회가 혼합된 것입니다. 본래는 보편적으로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각 나라별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로마 천주교가 온 세상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각 나라별로 독립된 국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마다 국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개신교의 상태입니다. 단독적인 영적 거인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개신교에서 영적 거인이 일어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명한 영적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역사이자 특징입니다. 한면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으며 또 한면으로는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체적이지 않고 단독적입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라는 말은 끊임없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사립교회가 일어남. 개신교의 역사는 국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립교회가 발달했습니다. 국교회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 교회에 들어왔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교회에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침례로 신자가 되었으며 믿음에 의해 태어나지 않고 침례에 의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한 진리로 인하여 나누어짐. 또한 그들은 몇몇 새로운 진리를 특별히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교회는 나라가 세운 이 기관을 유지하려는 것 외에는 주님을 섬길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한두 사람, 한 무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진리를 보고 국교회의 어떤 실행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위 독립교회 혹은 사립교회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본 사람들은 많은 핍박과 반대를 거쳤습니다. 존 번연의 이야기가 한 실례이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받은 핍박도 한 실례입니다. 청교도들은 핍박으로 인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후에 일어난 웨슬리와 화이트필드 그리고 그들이 속한 무리들 또한 이 예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일으키셔서 특별한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실행들을 정죄하게 하시어 그 죄들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국교회에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죄들을 심판하는 데 달려있음. 그들이 국교회와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이 나누어져 나간 사람들에게는 모두 분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분열을 야기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분열을 가져온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교회가 너무 커져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국교회에서 분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가 죄들을 용납하는 데 있지 않고 심판하는 데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는 단지 어떠한 죄를 용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나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를 용납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용납할 때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의 양심을 만지실 때 그 사람은 죄들을 깨닫고 거절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들을 거절한 사람은 분열적인 사람이라는 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는 이것을 본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죄를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는 모든 사람이 경솔하게 행하는 데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솔하여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는 있을지 모르나 주님과의 하나는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심판하기 위하여 한두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거나 보기를 원하지 않고 결국 무엇인가를 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분열적인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만일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들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하나 될 것이며 또한 주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 참된 하나의 기초임을 기억하십시오. 1대는 축복, 2대는 조직, 3대는 하락. 개신교의 역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순환을 겪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첫 세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1대가 지나간 후에 2대에 와서도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대의 말기에 그들은 다른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보유하고 지속하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대나 3대에 와서는 조직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심지어 1대 말기에도 조직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믿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존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얻은 축복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람의 규례와 규칙과 방법을 강구합니다. 샘물의 입구가 닫힐 때 그물은 점점 마르게 되고 높이 치솟지 못하게 됩니다. 3대에 가서는 그들이 처음에 나왔던 교회처럼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른 한두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상과 축복과 분별과 은혜를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1대는 축복으로 가득하고 2대는 조직을 만들어내며 3대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반복. 그들은 본래 국교회를 떠났지만 이제 그들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본래 그들은 죽은 단체를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었지만 이제 그들도 죽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전체 역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서 항상 생명과 사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됩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몇몇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뛰어난 몇몇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신교의 거인이며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이 개신교 전체의 역사입니다. 두아디라와 사대는 모두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믿는 이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빌라의 의미는 사랑이고 델비아의 의미는 형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돌아감. 일곱 교회 중에서 주님은 오직 한 교회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책망받았고 개신교도 책망을 받았지만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는 칭찬만 있었을 뿐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3장 8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여자의 가르침입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교회와 세상의 결합이며 끊임없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사망과 생명 가운데서 항상 발버둥쳐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자신을 분별하기 위해 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의 형제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형제 사랑만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온 것이듯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신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인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새로운 움직임은 사람들을 사망에 속한 사대교회에서 이끌어내어 형제 사랑의 위치에 서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몸의 위치에 서게 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를 부인하고 오직 형제 관계만 인정하며 다른 교통을 부인하고 오직 사랑의 교통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배우도록 높은 단계까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린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신조가 없고 오직 말씀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리가 없고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통이 없고 오직 말씀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그 외에 어떠한 권위나 교리나 신조가 없는 한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리를 깨닫고 전달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가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가 신조를 외우고 그 신조를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가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만일 교회에게 신조가 필요했다면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신조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신조로 만들었습니다. 신조는 유한하지만 성경은 무한합니다. 신조는 단순하지만 성경은 복잡합니다. 우둔한 사람도 연구만 하면 신조를 깨닫지만 성경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직 어떠한 부류의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문을 열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문을 열어놓습니다. 신조의 문은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고 주님 면전에 있지 않고 그 눈이 단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조금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신조나 교리도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얻을 지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신조나 전통만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만큼 말씀의 사역이 그렇게 풍성했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 주님은 내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역대로 길고 긴 교회 역사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은 오히려 가장 하찮은 이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의하는 것은 많은 믿는 이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이름만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름이나 교리의 명칭이나 나라의 이름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루터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감리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사람의 이름. 또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콥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방 명칭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앵글리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영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라 이름입니다. 이 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나누어 버렸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별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는 아마도 여러분의 답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한 번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함.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십니다. 그러나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야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나눈 많은 이름들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의하시는 한 가지 일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분께서 주의하시는 바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른 이름을 거절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오직 빌라델비아로 돌아와야만 다른 모든 이름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모든 이름을 제하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주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칭찬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주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시인한 것을 주의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이기는 문제. 여러 형제들이 나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대체 무엇을 이겼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당연히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겨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당연히 외적인 사망의 위협을 이겨야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당연히 세상의 묶임과 유혹을 이겨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당연히 여자의 가르침을 이겨야 했습니다. 사대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당연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영적 사망을 이겨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와 허황된 교만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이들은 대체 무엇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서신 전체에서 우리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곱 편지 중에서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만이 주님의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만일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면 또 무엇을 이겨야 한단 말입니까? 다 기쁘게 받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이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겨야 할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음. 그러나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3장 11절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 전체에서 오직 이 한 군데만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은 다 좋으니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어느 때에 가서 그 좋은 것이 습관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거나 너무 오래되었다고 해서 바꿔보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유일한 경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오직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즉, 내가 행한 것이 틀리지 않으니 여전히 그것을 행하고 네가 행한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계속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의 면류관을 빼앗게 하실 것입니다. 본래 면류관을 너에게 주었으나 만일 내가 내 위치를 버린다면 다른 사람이 내 면류관을 빼앗으리라.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유일한 경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김은 바로 이미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섯 교회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주님의 뜻에 합했는데 그 특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한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한 교회는 완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칭찬을 받은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왔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대 교회에서 나왔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나온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락으로 형성됨. 오늘날의 문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패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로 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개신교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사대교회이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사대교회가 될 수 있을 뿐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개신교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사대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타락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진보된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진보된 것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퇴보된 것입니다. 이 네 교회는 모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라오디게아는 변모한 빌라델비아요, 원래 모습에서 떠난 빌라델비아입니다. 어느 날 형제 사랑을 잃을 때 즉시 군중의 의견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의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왕자 안티오쿠스가 지어준 어느 성의 이름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이름인 라우디오스에서 디오스를 제하고 시아 혹은 게아를 더하여 라우디아스 혹은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라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군중을 의미하고 시아 혹은 게아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타락할 때 형제가 군중으로 변하고 형제 사랑이 군중의 의견으로 변합니다. 곧 사랑이 의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고 군중의 의견은 죽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형제 사랑이 사라질 때 몸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왕래를 잃을 때 남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뿐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의견이 없고 다수결의 원칙과 투표와 선거가 있을 따름입니다. 빌라델비아가 타락할 때 곧 라오디게아로 변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며 영적인 교만을 가진 3장 15절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17절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주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교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라는 말로 충분히 나쁜데 또 나는 부요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두 마디로 충분히 악한데 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온 것입니다. 한동안 그들은 부자였으나 오늘날도 여전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은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그 실제를 잃었습니다. 과거의 생명이 이제는 없어짐. 오늘날 개신교 안에는 자신이 영적으로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개신교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중국의 개신교 목사들도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대교회에서는 교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의 무리만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에 와서 과거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일을 오늘날에도 기억하지만 과거의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한때는 부자요,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 가난하고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직 타락한 빌라델비아 교회, 즉 능력과 생명을 잃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함.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 빌라델비아 길에 계속 머무르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 나는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도 이 말을 인정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라오디게아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만일 어느 날 여러분이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라오디게아로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사망으로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부자라는 의식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부자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요하더라도 자신의 부요함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본인은 모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게 되면 그는 라오디게아가 되고 그 결과 미지근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에도 열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전 영광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립니다. 이전에 그들은 빌라델비아였지만 지금은 라오디게아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교회의 길을 택해야 함.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 이 네 가지 교회를 제시하겠습니다. 로마 천주교 이후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새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스스로 교회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개신교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의 하나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개신교의 숱한 종파를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은 빌라델비아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한동안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가 오늘날 과거의 역사 안에 살면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실제를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과거의 역사만을 기억하며 자신의 부요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군중의 의견, 즉 모든 사람이 범사에 함께 상의하는 것만이 남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민주적인 것 같으나 몸에 어떠함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몸의 제한과 권위와 몸의 생명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형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네 교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충성스럽게 머물러야 합니다. 결코 호기심으로 로마 천주교는 어떤 것인가 묻지 마십시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해를 입습니다. 개신교의 종파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신교 운동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사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위치에 서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만 형제의 위치에 서 있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로마 천주교 안에서나 개신교 앞에서나 각 종파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일단 교만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교만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갈 것입니까? 교회의 길에 있어서 형제들이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길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내가 천만 가지의 근거를 다 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이 많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전체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면 자세한 것은 묻지 마십시오. 로마 천주교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자세한 것에 대하여는 묻지 마십시오. 중국에는 21개의 천주교 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주교에 가입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21개의 지회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21개의 지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 전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1500여 개의 종파를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은 오직 하나, 곧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는 사람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교만입니다. 즉, 우리가 당신들보다 낫다. 우리의 진리가 당신들의 진리보다 분명하고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즉시 라오디게아로 떨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토하여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우리는 결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이 자신을 부유하다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